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답에서 5문답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제 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 속에 살든지 죽든지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알고 그러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지 못하면 그는 결코 참된 위로 속에 있는 자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또 알아야 될 사실인데 그것은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또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먼저 신자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사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고 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을 때 자신의 드러나는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참으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하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참된 믿음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의 삶이 왜 비참한가? 따스한 햇빛이 내리비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이런 인생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인생의 삶을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비참함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참 따뜻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선진국 국민들도 있습니다. 비록 없는 삶이지만은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여론이나 저나 다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소간 생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영혼에 비교한다고 하면 수명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늘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미미한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보다 수십 년 전보다 수명이 10년, 20년씩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은 다 죽어야 됩니다. 육체가 쇠잔해서 결국은 기력이 쇠잔해서 숨을 헐떡이다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앞으로 울어야 될 일이 벌써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빨리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제가 젊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이 지금 다 살아계십니다. 그럼 벌써 양가 부모님들 네 분이 이제 저 앞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울어야 될 일이 지금 네 번이나 남아있습니다. 나 이런 삶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행복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자녀가 먼저 죽고 동생, 형이 먼저 죽고 말이죠.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먼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궁극적인 인생의 삶은 다 비참함입니다. 인생의 삶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 거 아니? 뿌리채 뽑혀서 당장 뽑혀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생생합니다. 참새도 날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파리도 말라 시들고 가지도 다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만 합니까?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인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야만 합니까? 지식의 발달과 개발로 인해서 인류는 참으로 엄청난 재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화되어가고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고 엊그제인가 제가 잠깐 방송을 들어보니까 명태잡이 그 러시아 쪽에 베링해협에서 명태를 잡았는데 이제는 자꾸 그런 자원들이 고갈되니까 이제는 고기 잡으라고 내어주었던 그런 어떤 그 영역들도 자꾸 자기 나라로 이렇게 찾아 들이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람의 지혜와 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도 그만큼 비례해서 인간의 삶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지점장도 40대가 한다 그러죠? 이전에는 60대가 위태하다가 IMF 때는 50대가 위태하다가 요즘에는 40대만 돼도 위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이 뭔가? 과연 이렇게 살아만 되는가? 과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과연 이렇게 인생고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대답을 진작 누가 해주었다고 하면 인생들이 이렇게 방황하지도 않을 것이요. 철학의 사주 중에 뭐 실존주의 철학이니 뭐 염세주의 철학이니 이런 철학의 사주들이 분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아가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는 이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대답을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날 때부터 아셨습니까? 날 때부터 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어서 알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므로 자기 존재에 참된 권한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면 돌을 닦으면 깨닫게 되는가? 아니면 누가 그 사실을 지적해주면 깨닫게 되는가? 결코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얼마든지 발전만 시키면 위태해지는 이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산문답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가르쳐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그래도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으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율법만으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는가? 왜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최초 죄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참된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 그것이 좀 폭넓게 드러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의 죄와 비참함은 존재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와 비참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감추인 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직접 드러내시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추인 공의를 겉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한 가지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좁게는 십계명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어떤 일을 금하고 허용하는 법 개념의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문답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두 가지로 이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지요.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네비임이라 그래서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케투빔이라 그래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를 가리킵니다. 대략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한테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인가? 마음과 목숨과 뜻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기도 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피값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근본인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간섭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어린아이가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건물을 만든 건축주가 없었다고 하면 이 건물이 세워졌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도 부인하는데 이런 결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금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까? 다 해서 합니까? 다 하지 않지요. 어느 정도 조금. 하나님은 마음 없는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 전 과정을 늘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의 필요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립니다.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먹을 거 못 입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열심히 힘을 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합니까?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그만두는 그런 정도밖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명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는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부모와 이웃과 자녀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영생을 갈구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가로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또 관원이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런 부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는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어떤 계명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야기만 하시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사오니 무엇이 쟤한테 부족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대담하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지요?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영생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영생 얻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계명들이 가만 보면 이웃 사랑과 관계되는 계명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계명, 다시 말해서 신적인 계명은 싹 빼버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웃 사랑과 관계되는 계명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은 눈으로 그 실천 여부를 가늠하기가 힘든 반면에 이웃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싹 빼버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만 가지고 딱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너 이웃 사랑하는가? 그런데 부자 청년은 용감하게도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준수하지 못했지요. 무엇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을 해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이웃사랑 계명 지켰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팔아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명 순종을 통해서 우러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보다 작은 계명입니다. 이 작은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소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이 작은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정말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율법의 요구 앞에 여론의 저는 점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최선의 선도 어미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와이셔츠가 흰색 같아도요, 환한 빛에 들이대면 까만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문답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단지 선에 대한 생각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선에 대한 소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행동으로, 행위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듣고 공부하고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그 선에 대한 소원이 행위로까지 이어지야 그 신앙 앞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속부분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개발해낸 엑스레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뼈까지 이렇게 촬영해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광학 렌즈를 사용해서 찾아내는데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들 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 탐지기로도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내는데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신들이 뭐라고 서야겠지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역사 동안 율법을 끊임없이 거스려 범죄하고 마침내 심판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경고대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증가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요구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탐심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모든 율법을 동시에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도 말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가지 율법 중에 딱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지요. 많이 범할 필요도 없지요. 딱 한 가지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드러내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정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성경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감추인 공의가 외적으로 드러난 공의라 할 수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서게 될 때야 비로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얼굴빛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 얻을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야 하며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나는 또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죄와 무능함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모학선생,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및 입교 서약 1항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율법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잣대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니까 그런대로 뭐 선하게 사는 것 같지요. 율법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행한 그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놓을 것은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붙드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자기의 의를 자꾸 고집을 합니다. 자꾸 그걸 붙들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치 않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안에 조금의 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럴처럼 애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함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자기 소유, 자기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죄인이다. 참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사실 앞에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 속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인생이 살만하고 또 살 가치가 있는 그런 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종국과 인간의 삶의 비참함의 모습들이 널려져 있는 이곳저곳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율법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알 수 없고 그에 반해서 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로 인해서 쓰고 부패하고 문드러진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사악한 죄된 본성들, 그 사악한 동기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그릇을 붙들라고 그릇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으라고 주신 그런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지만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